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장이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전당에 그 이름이 올려집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믿음으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이 해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는지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출애굽 기준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이후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 언약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던 거주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될 최초의 성읍, 이것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해 헤렘으로 지정된 장소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헤렘. 헤렘이란 말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렘. 헤렘. 봉헌된 것, 파괴하도록 지정된 것, 완전히 진멸되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맞닥뜨려지는 정복 대상이 여리고라는 곳인데 이 여리고에 대해서 City of Herem, 헤렘의 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봉헌된 것이고 완전히 진멸될 것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헤렘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헤렘으로 지정된 도시들이 가나안 땅에 수두룩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성과, 이 성은 여리고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우리 성경은 동사형으로 되어 있죠. 온전히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헤렘의 도시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걸 좀 풀어가지고 The city and everything in it is under a holy curse and offered up to God.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리고가 헤렘으로 지정된 것, 전쟁 전략이나 학살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의 극심한 죄악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를 죽여서 불살라 바치는 행위까지요. 가나안 족속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극악 행위를 일삼았는지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몰렉. 몰렉. 잠시 한번. 황소머리에 사람 몸을 한 형상이죠. 몰렉. 황소머리에 사람의 모습으로 한 가나안 땅의 신 중에, 숨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뜨겁게 달구어진, 이게 전부 다 황동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불을 붙이죠. 여기에 아이를 바치고, 여기서 아이가 타 죽어요, 이 앞에. 아이들이 불 속에서 비명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과 나팔로 크게 소리를 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리고 사건이 있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합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종족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판을 집행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 주시는 것을 연기하세요. 그때부터 600년이 세월이 흘렀을 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다른 상태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여리고는 죄의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지정하셔서 이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또 죄악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달한 타락한 땅으로 그래서 헤렘으로 지정하십니다. 라합은 그 도시에 살던 여인입니다. 세 번째, 라합 자신 또한 이 죄를 증가시키는 도구였습니다.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 된 죄의 도구였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기생 라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고 어떤 주석은 여인숙 여인으로 그러니까 여인숙을 경영하는 주인으로 순화시켜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아마도 성경 인물에 대해서 스크래치를 덜 내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해석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원문은 기생 라합,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압 헤포르네, 레이합 the prostitute, 그 창녀 라합. 헤포르네 하면은 항상 성적인 용도로 몸을 파는 여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창녀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정직해요. 섬뜩할 정도로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안의 의도까지도 판단한단 말이에요.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업을 하면서 성매매 또는 매춘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십시오.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게 유숙하더니 이들 정탐꾼은 성매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잠을 자고 머무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을 것을 암시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라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라합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여관업을 하고 또 몸을 팔면서 다양한 남자들을 라합은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요. 이 남자들이 가나안 땅 주변의 소식,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라합은 여관업과 매춘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와 소문을 무수히 들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아주 희미한 차원의 계시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들려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어떤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강력한 신이 40년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더라. 이걸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신적 존재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하던데 본 적이 없어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요단 동편을 장악하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마저 굴복시켰다 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은 그인족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신명기 3장 11절에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의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라.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규빗은 발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한 45cm 내지 50cm입니다. 한 규빗이. 자, 침대가 어떻게 해요? 철로 되어 있고 그 길이가 아홉 규빗, 아홉 분, 4.5m. 그리고 너비 4규빗, 2m 정도죠. 저 아내와 제가 자고 있는 그 침대를 이렇게 재워봤더니 이 2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자는데 2m가 안 되는데 그것을 2m 정도의 규모로 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는 4.5m. 어마어마한 몸집을 가진 그인족입니다. 그런 그인족들의 우두머리인 바산 왕마저 굴복시켰다는 소문을 라합은 자기가 접촉하는 남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소망이 없이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라합에게 이 소문이 들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방문합니다. 라합의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을 통해서요.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라합이 고백한 이 구절을 가볍게 지나면 안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요 한 뼘도 정복되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저쪽 뱀 시팀에 머물고 있고 아직 요단 걷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과연 그인족이 차지한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적, 저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도 과연 이 근족이 차지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라합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나와 있는 주신 줄, 주었다는 것, 이 시제를 알면 다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때 주었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낫단이라는 동사인데요. 낫단. 완료 시제입니다. 낫단.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미 일어난 일, 확실하고 변함없는 현실을 말할 때 이 시제를 씁니다. 완료 시제를 써요. 아직 미래적인 사실인데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미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여리고가 아직 국군이 서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지금 미래적인 사건을 마치 일어난 사실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임을 확신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증거라.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는 두 정탐꾼이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주력부대는 요단 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분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 엄청나게 강한 그들을 전멸시킨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접촉한 남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을 통해서 생성된 신앙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라합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예관업을 하면서 그리고 몸을 팔면서 남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히브리인 노예들이 섬기는 엘로힘, 엄청난 신적 존재라 하더라. 그런 존재가 이때 듣고 또 듣습니다. 애국을 굴복시키고 홍해도 마르게 하고 모든 세력을 굴복시킨 강력한 엘로힘과 그의 백성이 지금 요단강 시팀 그쪽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첫째 정복 대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이래. 그리고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엘로힘 앞에 무너질 것 같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나와 내 가족은 여리고와 함께 멸망할 텐데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쪽에 서고 싶다. 그 신적 존재에게 내 자신의 운명을 위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라합이 영업하고 있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 나오지 않은 그 사람, 이미 예수께 나온 모든 사람, 전체를 아울러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달아보세요. 라합이 영업을 하고 있던 그 여관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여소서 2장 1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사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들의 방문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엘로힘께서 라합을 찾으신 것일까요? 라합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이 엘로힘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내면을 지배한 내면 안에 존재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안에 생성된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건을 들이대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기 집을 찾은 사람들, 이스라엘 정탐꾼, 자신이 소속해 있는 여리고와는 적대관계예요.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행동이 표출이 됩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한자어로 이적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주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성읍과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명백한 반역 행위를 해요. 왜? 만약 발각된 경우에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고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 극심한 위협을 왜 감수할까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발각되면은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그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다스리는 군주는 잔인한 자였습니다. 만약에 군주에 대한 배반이 발각되면은 분명히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거짓말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엘로힘을 선택한 거죠. 자, 2절, 3절 잠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그 정황이 어느 정도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라합은 자신이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던 성읍과 군주를 배반하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4절, 6절이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실제는 뭐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왜 라합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을까? 히브리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생애를 의탁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사자들이 누구예요?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군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엘로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사자들, 다시 말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접대하는 위협을 감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정탐꾼을 숨겨준 그 리스크를 믿음의 행위라고 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었다고요? 정탐꾼을 접대하여 숨겨준 행위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수반됩니다. 이 라합은 자기 자신을 파멸해서 구출하고 헤렘의 도시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하고 거기에 속한 모든 가족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냐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복음서가 4개 있는데 어투가 다르고 그에 대한, 그러니까 독자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 4개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딱 펴면은 1장부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베스트셀러 소설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인이나 가문의 정통성과 합법성, 그리고 신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전체 45명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예수님 포함해가지고요. 그 가운데 4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바세바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계보에 45명 가운데 여자 이름 넷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시켰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상 법정에서 여자의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신분적인 비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주 심했어요. 제가 자랄 때 그 시골에서 남자들, 그 아버지, 뭐 삼촌, 아들들 한 밥상에서 먹고요. 어머니와 딸들은 부엌에서. 저는 그때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뭐 제가 7살, 8살 때 일인데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훨씬 유대 땅에서는 여자의 신분과 지위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계보에 여자 4명이 등장합니다. 아주 파격적이에요. 상식과 평범과 자연적 경험을 초월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계보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가난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보십시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연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넣고 살몬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이 왜 발견된 하나님이 발견하신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룻기의 중요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다? 라합을 어머니로 두고 살몬을 아버지로 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룻은 모압이 섬기던 민족신이 그모스인데 아주 잔인한 전쟁신이에요. 그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민족 그 출신의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자,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진 이 세 명의 이방 여인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출발 지점이 어둡고 절망적이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자기 분복,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복이 왔을 때 강한 집착을 내보인 여인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이 보여요. 자, 에스와 야곱이 있습니다. 남자답기로는 에스가 남자다워요. 그런데 왜 속에 장자권을 취한 여성스러운 야곱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 에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룹이고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강탈당한 사람이 에스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우리는 계속 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야곱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그가 자기 자리를 지켰더라면 자기 분복을 자기에게 할당된 이 은혜를 제대로 붙잡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 입술 가운데 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죠. 이 다말, 라합, 룻은 소망 없고 절망적인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에게 다가온 분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 집니다. 강하게 붙잡습니다. 강하게 이 붙잡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영원한 복으로 연결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있는 이 두 구절을 같이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와 연결시켜 적용하고 끝낼게요. 예레미야 예가 22장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언약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끈질긴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또 이것을 먹고 존재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먹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요. 헤세드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고갈됨 없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오늘, 오늘이 어제와 다르죠. 교훈도 다르고 만남도 다르고 아침에 일을 다 기분도 다 다르죠. 내가 만나는 오늘이 내가 만났던 어제와 다르듯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헤세드와 긍휼이죠. 같은 태양에서 햇살이 비치는데 오늘 내가 맞는 햇살, 햇빛과 어제 내가 경험하여서 피부에 접촉하는 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가 열릴 때마다 이 주님의 헤세드가 다르게 우리를 방문해요. 그것을 우리는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으로.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정탐꾼의 모습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때 그와 함께, 그 자신과 함께 그가 구원했던 붉은 천으로 상징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여리고 성벽과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정탐꾼의 형식으로 저는 그 두 정탐꾼을 사실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나중에 제사장과 일곱 양각나팔을 따라서 그것을 계속 두르기만 하면 돼요. 정탐할 필요가 없는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방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헤세드가 있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를 방문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거둬들여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차원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을 때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파괴가 이루어진 그때 이후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 벤 여인들이 그 배를 가르고 바벨론 군이 그 아이 벤 여인을 갖다가 땅바닥에 내치는 그런 고백들이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 예가를 적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때로부터 이 예레미야 예가를 쓴 이때로부터 2600년 이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라합을 찾으시고 방문하신 주님, 두 정탐꾼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루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드러나는 주의 헤세드를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본복이다 이것을 취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